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네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길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세렛이라 하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참으로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겸손히 시중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온 땅에 울려 퍼진 것처럼 우리 어두운 심령도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과 의를 맺게 하는 씨앗으로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직후에 어릴 적에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건은 예수님의 생명과 또 가족들의 그 안전을 위협하는 절박한 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과 세 가지 위기들은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건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성취. 사실 지금까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잉태, 탄생, 어릴 적 이야기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처녀가 동거하기 전에 임신했습니다. 큰일 날 일이죠. 황제가, 마태복음은 아니지만 누가복음에 나왔지만 황제가 강제로 인구조사 명령을 내려서 만삭의 몸으로 나사렛 저 갈릴리 지방에서 베들레헴 저 남쪽까지 일주일간이나 걸려서 억지로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맞아주는 이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몸을 풀었고 구유에 갓난아기를 놓았습니다. 낳자마자 죽음의 위협을 당해서 남의 나라, 그것도 노예의 땅 애굽으로 피신하셔야 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헤롯의 진노가 임해서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인근의 두 살 아래 모든 아기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헤롯이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 아들이 더 포악한 왕이라서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은 이미 몇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이라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강제로 여행해야 됐고 구유에 나셔야 했던 그 일도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고을의 베들레헴이 작은 마을이지만 통치자와 목자가 나실 큰 고을이다 복된 땅이다 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함이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의 살해 음모를 피해 애굽으로 온 가족이 피난 갑니다. 헤롯은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은밀히 그 아기를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꿈에 요셉에게 현몽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십니다. 비밀이 살인을 꾸민 헤롯의 음모는 하나님께 다 드러났고 헤롯의 뜻은 무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기도 악하고 포악한 왕조차도 꿈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기가 피난하여 애굽으로 간 것을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마태는 설명합니다. 예수를 죽일 아기를 죽일 기회를 놓친 것이 분한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인근 고을의 모든 아이들을 두 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학살합니다. 끔찍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일도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니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마태는 설명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포로로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을 학살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137편에는 바벨론 강가에 포로로 끌려간 찬양 인도자들이 슬퍼하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 보고 찬양 인도자들이니까 예루살렘 노래를 좀 불러보라고 그렇게 조롱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 아닌 곳에서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차라리 내 입천장에 혀가 말라붙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데 우리에게 행한 그대로 원수들에게 행하게 행해달라고 너희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그 공의를 구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거든요. 그렇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어린아이들이 학살을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우는데 위로가 불가능할 정도로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그렇게 운 그 사실을 예레미야가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베들레헴 근처의 아이들이 학살을 당하고 통곡 소리가 일어났던 것을 그 일이 완성되고 있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죽이려던 헤롯이 죽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켈라오는 더 포악한 사람이라서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꿈에 지시하셔서 저 북쪽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삽니다. 그것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하는 그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구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위 두 사건 호세아에서 말한 것처럼 애굽에서 아들을 불러내었다라는 출애굽 사건과 또 포로로 끌려갈 때 아이들이 학살을 당해서 어미들이 라헬은 그 어미의 대표자죠. 크게 울었다는 그 표현은 정확하게 구약에 나왔고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고 마태는 이야기했는데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구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호칭이 사실은 나사렛은 저 갈릴리 북쪽에 새로 생긴 변방 마을이었거든요. 나사렛 별 볼 일 없는 시골이다. 별 볼 일 없는 시골 출신이라 뭐 선한 것이 있겠느냐 하는 조롱의 의미로 당시 쓰여졌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사렛 사람,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별것 아닌 거라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조롱과 취급을 받으셨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면 나사렛이라는 그 마을이 생긴 유래도 그렇고 나사렛이라는 이름도 넷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연한 순 혹은 연한 새로 난 가지 이런 뜻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의미하는데 이 싹이 이 가지가 공의와 정의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펼칠 메시아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 싹과 가지라는 말이 넷제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있었는데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갈릴리 이방 땅에 유대에서 핍박을 피해서 유대 그 로마 총독이나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피해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여 만든 공동체가 나사렛 마을의 시작일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장차 보내실 메시아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을 묘사하는 그 장면에서 그 본문에서 연한 순과 가지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변방 시골마을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것. 그래서 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 나다네엘에게도 선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이냐. 이런 평가를 받으셨던 것. 그런데 그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볼품이 없고 눈을 가린 것처럼 얼굴을 가린 것처럼 되셨던 것.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영원한 순, 어린 가지, 장차 레바논 백향목을 꺾으시고 온 땅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덮으실 그 메시아라는 것. 이런 의미들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이 겪은 세 가지 위기를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라고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어떤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어릴 때 일어난 일과 비슷한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마태가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갔다가 아들이 돌아온 것, 또 아들이 죽어서 어미들이 통곡한 것, 이런 표면적인 사건이 일치한 것을 그냥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애굽에 갔다 돌아온 것이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의 아이들이 학살을 당해 어미들이 통곡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일어난 사건과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역사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늘에서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중요한 위기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겪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꼽자면 가장 큰 위기 두 가지를 꼽자면 애굽으로 내려간 것과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중요한 구원 사건 두 가지를 꼽자면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출애굽해서 자유롭게 하시고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것과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을 다시 돌이키시고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신 그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태어나자마자 어릴 때 그 두 가지 사건을 몸소 겪으신 것입니다. 기근과 위협을 피해서 남의 땅 애굽으로 피신한 그 일, 폭력과 살인으로 나라를 잃고 자식까지 잃은 어미들의 통곡함, 포악한 왕이 득세하고 별 볼 일 없는 변방에 살아서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가난한 백성의 처지를 예수께서 몸소 겪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고난과 위기만 겪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과 위기를 허락하실 때에는 특히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애굽으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위기를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베푸시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배경이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참된 구원과 승리를 이루시려고 그런 위기를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것은, 오셔서 그 고난을 몸소 겪으신 것은 그 고난을 통해 고난 가운데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온전히 이루시려고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승리를 예수님께서 참되게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출애굽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나서도 바알을 섬겨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온전히 이기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 참 이스라엘이 되셨습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런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도 악한 왕의 폭력으로 슬픔과 고난을 겪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가 나오는데 포로로 끌려가는 아이들이 학살을 당해서 어미가 통곡한 것은 쉽게 위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에서 이 라헬의 울음을 표현하는 이 구절은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는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라고 지금은 울지만 기쁨이 가득 찰 것이라고 하는 약속 가운데 적혀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에서 33장을 위로의 책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30장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위로의 말을 회복의 말을 구원의 약속을 너희에게 할 테니 예레미야야 너는 그것을 책에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내용이 30장부터 33장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로의 책이라고 불러요. 그 한가운데 오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시리라. 그들이 시온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 떼와 소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이스라엘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제사장들의 마음을 기름지게 흡족하게 하고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면서 이사야서 31장 15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어미가 통곡한 것은 장차 장래에 소망이 있어서 그 자식들이 본토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그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장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과연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물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로 돌아왔지만 죽은 아들들은 살아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땅에 온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장래의 소망이 겨우 이것인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래의 소망 되셨고 죽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영생을 얻도록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일을 위해 죽으심으로 많은 아들을 영광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우리에게 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께서 죽음의 위기를 겪으신 것은 예수께서 정말로 장차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께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별 볼 일 없는 시골 사람을 조롱하는 그 말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볼품없는 연한 순이셨으나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의 의의 나무들로 삼으신 그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앉은뱅이도 일으키고 예수님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던 그 불구자도 성전에서 기뻐 찬양하게 하는 능력의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소 겪으신 그 위기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위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위기와 고난을 몸소 겪으신 것이었고 그 위기들이 놀라운 구원의 배경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위로와 능력과 교훈을 얻겠습니까? 첫째로 악이 기승을 부릴수록 고난이 심할수록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인구조사를 위한 강제 명령, 헤롯 왕의 잔인한 폭정, 그 아들 아겔라오의 포악한 두려운 포악함은 분명 위기와 고난을 가져왔지만 그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그 폭력과 음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뿐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위기와 고난은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들려온 악한 소문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두려운 소식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을 기울입시다. 이곳저곳 피할 곳을 찾아 헤매이기 대신에 하나님의 품 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찾읍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 것은, 그것이 오히려 소망되는 것은 그 고난의 한가운데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몸소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으셨으나 무덤문을 깨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들이 위로받기를 거절한 것처럼 헛된 소망 값싼 위로로 위로받기 어려운 위기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위로, 보통 은혜로는 마음의 소망을 회복하기가 어려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소망이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낸 소망이 아니고, 우리끼리 그냥 서로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고, 참된 소망이고 참된 믿음인 것은 예수님이 몸소 겪으셨고 예수님이 실제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그곳에서 더 친밀하게, 더 진실하게, 더 능력있게, 더 참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은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기도하고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헛된 소망, 헛된 소문에 지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리로 가면 구원의 길이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 헛된 소망에 지쳤던 사람, 위로받기를 거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소문을 처음 들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참된 이스라엘이여, 거짓이 없다고 나다나엘의 소망과 갈급함을 알아주신 것입니다. 예수 것처럼 볼품 없었지만 그것은 우리의 고난을 대신한 것이었고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신 것이었습니다. 레바논 백향목을 꺾고 온 땅을 덮는 큰 나무가 되셨습니다. 온 땅에 퍼진 구원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은과 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 시기에 오히려 친밀하고 진실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억지 소망을 가져보려고 애쓰기보다도, 헛된 약속들의 마음을 뺏기고 이리저리 헤매기보다도 주님의 품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을 깨우쳐서 새벽을 깨우며 새 소망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리라 시작된 시편 57편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 영혼아 깨어 노래하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온 땅이여 깨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뻐하며 찬송하라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새 기쁨과 새 찬양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부터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중보하시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신 일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참으로 즐거운 자는 찬송 부를 것이요 슬픈 자는 기도할 것이라 우리 주님이 목자 되시고 구주 되시니 마음을 든든히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한 가지 소망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눈이 높지 아니하고 눈이 절망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나누어 우리 주님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신 얼굴을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인자하신 사랑의 주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기를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몸소 체휼하셨으나 죄가 없으시고 승리하신 거룩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새 노래 부르게 하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